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날이 새매 성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한밤중에 갑자기 빌립보 감옥의 집안이 뒤흔들리면서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발에 채워져 있는 차고마저 절로 벗어졌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탈옥했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려 했던 간수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간수는 그 한밤중에 자기 생명의 은인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했고 바울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바울의 답변에 간수는 한밤중이었음에도 곤히 잠든 가족을 일일이 깨웠고 바울은 그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는 가족들과 함께 우물가로 나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밤중이었지만 바울과 실라와 함께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감옥의 터가 요동치기 전까지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주도권을 행사했는데 감옥의 터가 요동친 뒤에는 도리어 바울과 실라가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도권을 행사한 셈이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간수는 자기 육적 생명의 은인인 동시에 영적 생명의 은인인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든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받은 뒤에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들의 사명은 끝났다면서 간수의 집을 떠나 자신들의 숙소인 루디아의 집으로 되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날이 새기 전에 자신들의 발로 자진해서 지하 감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가시적인 인도하심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본래 갇혀 있었던 지하 감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신비스러운 구원의 섭리를 당사자들 이외에는 빌립보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날이 밝았습니다. 35절을 보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우리말 상관이라고 번역된 스트라테고스는 빌립보 최고 통치자인 행정관들을 의미합니다. 전날 바울과 실라에게 태경을 가하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투옥시켰던 행정관들이 날이 밝자 아전을 감옥에 보내어서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를 석방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36절입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헬라어 원문에는 본문의 간수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 간수가 바로 전날 한밤중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던 바로 그 간수임을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간수의 집으로 데리고 갔던 장 본인이 바로 그들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간수 자신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육적, 영적 생명의 은인인 바울과 실라가 날이 새기 전에 자기 집을 나가서 지하 감방으로 되돌아갈 때 현실적으로 자기 생명의 은인들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 채 그들이 다시 들어간 지하 감방의 철문을 밖에서 걸어 잠글 때 그들로부터 은혜를 입은 간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도 아팠겠습니까? 반면에 바울과 실라를 석방시켜주라는 행정관들의 명령을 하달 받았을 때는 거꾸로 간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간수는 단숨에 지하 감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은혜를 입은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석방을 얼마나 간절히 빌었으면 지금 당장을 뜻하는 이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는 나가셔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흥분한 간수와는 달리 자신의 석방 소식을 접한 바울은 덜 들떠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울은 차분한 목소리로 간수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우리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자신과 자기 동역자인 실라를 가리켜서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로써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 역시도 로마 시민권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고 한 말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태형을 가하고 투옥시켰다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로마 법에 근거한 로마 시민의 권리에 대해 지금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공화정 시대에 제정되었던 발레리안 법과 포르시안 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만약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접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각 행정구역의 총독과 행정관들은 명백한 죄의 규명 없이, 다시 말씀드려서 정식 재판을 통한 유죄 판결 없이 로마 시민을 때리거나 고문을 가할 수 없었고 투옥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로마 법은 로마 시민의 자기 변론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계급사회인 로마 제국 내에서 최하층민인 노예의 변론권도 로마 법이 인정하고 있을 정도였으니 로마 시민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의 자기 변론권은 법에 의해 보장된 로마 시민의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로마 시민을 때리거나 투옥시키는 것은 실정법을 어긴 범죄 행위가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본래 바울과 실라의 디모데와 누가를 합쳐서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일행 가운데 유독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 투옥되었던 이유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채 악덕 고용주들에게 착취당하던 가련한 여인을 바울이 귀신의 손에서 구해 주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악덕 고용주들이 바울 일행 4명 가운데 바울과 실라만을 끌어내어 아고라의 행정관들에게 개 끌듯이 끌고 갔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누가는 완전 헬라인이었던 데 반해서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완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이 본문 속에서 빌립보를 방문하기 1년 전쯤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 제국 수도에서 일어났던 유대인의 폭동과 관련해서 유대인 2만여 명을 수도에서 추방해버렸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로마 황제에게 충성했던 빌립보 시민들 역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의 고용주들이 바울 일행 4명 가운데에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을 아고라의 행정관들에게 끌고 갔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빌립보 시민들의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더 부추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악덕 고용주들은 광장에 모여있는 빌립보 시민들과 행정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악덕 고용주들은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으로 그리고 아고라 광장에 모여있는 빌립보 시민들과 행정관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는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구별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빌립보 시민의 적개심에 불을 붙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악덕 고용주들은 유대인인 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을 심히 소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관례와 제도 그리고 규정을 허물어뜨리려 한다는 거짓 모함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 거짓 모함에 간단하게 선동당한 빌립보 시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악덕 고용주들에게 가세했고 그곳에 있던 빌립보의 행정관들은 재판도 거치지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태형을 가한 뒤에 그 두 사람을 빌립보 지하 감옥 감방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거짓 모함으로 고발했던 악덕 고용주들, 그들에게 선동당한 아고라의 빌립보 시민들, 바울과 실라를 투옥시켰던 행정관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기에 재판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태형을 가하고 투옥시켰던 바울과 실라가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유대인이지만 법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법의 보호를 받는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수에게 악덕 고용주들이 사용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태형을 가하고 투옥시켰다가 이제 와서 사사로이 석방시키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을 불법적으로 투옥시켰던 장 본인들이 직접 와서 자신들을 투옥 석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지하 감방에 수감시킨 유대인인 줄 알았던 바울과 실라가 실제로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은 간수를 통해 빌립보의 행정관들에게 즉각 보고되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본문 38절에서 39절이 밝혀줍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빌립보의 행정관들은 유태인인 줄만 알았던 바울과 실라가 법적으로 로마 시민이라는 보고를 받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과 실라를 정식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때리고 투옥시켰다는 것은 로마 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요, 로마 제국에 대한 모독 행위였기에 당사자인 자신들이 상부로부터 문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형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지하 감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제발 감방에서 나가기를 권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그들이 직접 감옥 밖까지 인도한 뒤에 자신들의 잘못을 제발 문제 삼지 말고 그냥 빌립보를 떠나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말하자면 두 손이 닳도록 싹싹 빈 것이었습니다.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추록한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에게 부당한 형벌을 가한 행정관들을 처벌하라고 시위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난 뒤에 빌립보를 떠나 다음 행선지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전날 악덕 고용주들이 바울과 실라를 아고라의 행정관들에게 개끌듯 끌고 가서 거짓 모함할 때 그들의 거짓 모함으로 행정관들이 자신들에게 태형을 가하려고 할 때 그때 왜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그때 밝히지 않았느냐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때 밝혔더라면 바울과 실라는 악덕 고용주들이 고발한다 할지라도 정식 재판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요. 만약에 악덕 고용주들의 농간으로 부당한 판결을 받게 된다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곤욕을 치렀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나바와 함께 비스디아 안티옥을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그 도시의 유력자들과 귀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다가 끝내 바울과 바나바를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추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로마 시민인 바울의 주거와 통행의 자유를 재판도 거치지 않고 제한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면서 그들의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찾아간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고니온의 유대인들도 바울을 시기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 결과 이고니온의 관리들, 로마 제국의 녹을 받는 관리들까지도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도 바울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이고니온을 떠나버렸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비스디아 안티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정 온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심하게 돌팔매질을 퍼부었던지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을 죽었다고 간주하고 성 밖으로 질질 끌고 가서 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깨어나서 루스드라 성으로 되돌아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내세우면서 자기에게 부당한 형벌을 가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찾아와서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바울은 그냥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로 갔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바울은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그 자신의 고백처럼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 속에서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내세우면서 빌립보 행정관들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항의했던 것은 바울이 평소 품고 있던 생각의 반영이 아니라 그날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우연히 상기한 결과로 일어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건인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항의에 빌립보 최고 통치자인 행정관들이 와서 사과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에게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던 바울이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갔던 것은 드로아에서 본 환상으로 인함이었습니다. 마게두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바울은 아시아 대륙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대륙에 위치한 로마 제국의 속주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 의하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울이 베레아로 갔다고 사도행전 17장 10절이 밝혀줍니다. 베레아 역시 마게도니아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15절은 놀랍게도 그 다음으로 바울이 찾아간 곳이 아덴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덴은 마게도니아 경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마게도니아 로마 제국의 속주인 아가야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의 마게도니아로 진출했던 것은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따라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이제 임무를 완수했다고 아시아 대륙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아가야로 진출했다고 하는 것은 유럽 대륙 마게도니아에 처음 진출할 때와는 달리 유럽 대륙에서 바울의 전도 대상지가 마게도니아에서 타 지역으로 이미 확장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18장 1절은 바울이 아덴 다음으로 아가야의 고린도를 찾아갔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가 중요한 것은 고린도의 서쪽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아드리아 해를 건너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이 자기 생을 마지막으로 던질 곳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라고 밝혔던 것은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의 아덴과 고린도를 거치면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요. 그 중요한 깨달음의 동기는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상기하게 해준 빌립보 투옥 사건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빌립보 투옥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평소 배설물처럼 여겼던 자신의 로마 시민권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소중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귀한 깨달음도 얻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끝낸 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체포당했을 때 바울은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고 비록 죄수의 신분일 망정 로마 제국의 보호하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에 의해 로마 제국의 심장 로마에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악한 인간들의 모함으로 심한 태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투옥까지 당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억울한 일이 단지 억울한 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않거나 혹 계시더라도 무능한 하나님이라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존재의 하나님도 무능력의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바울을 위한 신비한 섭리였습니다. 그 억울한 투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도구로만 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억울한 빌립보 투옥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 제국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 대륙에서의 바울의 전도 대상지는 마게도냐에 국한되지 않고 아가야를 거쳐 로마 제국의 심장, 수도 로마까지 겨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심장 속에 뛰어들어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바울은 온 로마 제국을 새롭게 하는 영원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빌립보의 투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데 결코 누리지 못했을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었습니다. 혹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통 속에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부존재의 하나님도 무능력의 하나님도 아니심을 잊지 마십시다. 그 억울한 고통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하신 섭리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구원하는 당신의 도구로만 우리를 사용하시고 거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억울한 고통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재발견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 주시려는 새로운 삶을 향한 신비스러운 발판이 될 것입니다. 억울한 고통 속에서 이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던 욥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자식도 그의 부모에게는 소중한 자식이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마저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비하합니다. 종종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이 지닌 것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드물지 않게 억울한 일도 겪고 또 고통도 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존재의 하나님도 무능력의 하나님도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겪고 당하는 억울한 고통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억울한 고통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마른 막대기 하나뿐인 80노인이라 할지라도 그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는 모세가 될 수 있고 물맷돌 하나만으로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이 될 수 있고 죄수의 신분일 망정 로마 제국의 심장을 뒤집는 바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